행사는 이 부활절 때 많이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형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절 한번 하고 또 크리스마스 1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될 때까지는 다 잊어버리고 그 의미가 1년 동안의 삶 속에서 살아나지 않고 그러면 그 그냥 행사죠. 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의식의 공허성이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뭐 칸타트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음악 프로그램 가져와서 뭐 그냥 화려하게 하고 뭐 요란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나서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없으면 또 섭섭하죠. 늘 하다가 안 하면은. 근데 문제는 그런 부활 행사를 하는 우리들이 그 부활의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활의 의미를 숙지하고 있느냐 그러죠. 우리 신자들에게 가령 뭐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모세 성경에서 말한까지는 뭐 자세히 모르지만 뭐 중사님 다시 살아나는 거다.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우리도 살아난다더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우리가 또 몸이 다 다시 이렇게 살아나서 뭐 영생을 한다고 뭐 배웠다. 그렇게 믿는다. 이런 정도죠. 뭐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 66권이 뭐 그 정도의 피상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 행사와 관련해서 조금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식의 전통이 계속 갑니다. 그냥 뭐 10년, 20년, 100년 계속 가야 아무런 의미가 없죠. 중세기 때 얼마나 화려하게 또 행사를 한지 아십니까? 그게 다 헛것이에요. 그렇게 지내는 것은. 그러나 그 중에 행사가 비록 없더라도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저 몇 사람 안 되는 몇 사람이 모여서 다락방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걸 알고 그 부활의 생명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체험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면 그것은 뜻깊은 일이고 당연한 일이죠. 근데 오히려 그런 것은 없고 화려한 프로그램만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물거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기사는 이 성경에 나와있는 부활기사는 많은 그 도큐멘트 가운데서도 가장 설득력에 있는 것입니다.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로이어였어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를 공박하고 기독교 복음이 가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실 모든 법률 지식과 법률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변화와 이런 지식을 다 동원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분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Who moved the stone? Who moved the stone? 누가 move 했느냐? 돌을 지난 시간에 안 오신 분들 조금 무슨 말인가 하지만 이게 돌이잖아요. 무덤이 있고 이 큰 돌을 이렇게 밀어서 막았거든요. 문을. 그러니까 누가 이 돌을 옮겼느냐? move 했느냐? 밀쳐버렸느냐? 누가 했느냐? 그것이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가 가짜라는 것을 입증하려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설득이 돼서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이 유명합니다. 우리들이 지난주에 이 부활에 대한 성경의 그 기본적인 팩트를 언급했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한 것이라든지 혹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이라든지 또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신 거라든지 혹은 상황적인 증거로서 부활이 팩트로서 설득력이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그 역사적인 팩트를 알고 믿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이 가지고 있는 뜻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하겠어요. 제가 다섯 가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예언하고 또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입증하는 것이네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에 대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이러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예언을 성취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또 부활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를 바로잡아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Right with God.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억울해졌는데 그것을 다시 화해시키고 정상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죄가 없는 자로서 소개하신다 이거죠.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칭의를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죠.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것은 이 죽음이라는 이 사망이라는 그 정죄력이 깨졌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또 나머지 측면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숙원인 이 죽음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한 가지씩 다시 짚어가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시대 때 예언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는데 예수님이 곧 그 약속의 대상인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내다봤어요. 다윗 왕이. 그리고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 글을 썼거든요. 시편을 썼어요. 근데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나오는데 그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면서 오순절 때 메시지를 전하면서 바로 그 다윗 왕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미리 내다보고 한 말을 인용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다 나옵니다. 혹시 2장을 찾을 수 있으면 네, 펴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육체가 썩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사망에 묶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요 세상 인류를 구원하실 구속자라면은 그분은 사망에 지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옥에 음부에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또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사도들이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들의 확실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을 32장 36절 사도행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살리셨으니까 죽음에 매이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하나님 우편 보자 35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주권자로서 다스리시는 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뭐냐면 오순절 설교의 그 요지가 예수는 살아나셨다는 것이고 살아나신 메시아란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외적인 것도 아니라 이거죠. 구약시대부터 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사건을 위해서 실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인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에 그 예언이 됐거든요. 근데 그것이 성경대로 된 일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장사됐어요. 그것도 성경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거죠. 이것이 다 성경에서 예언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에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거죠. 메시아로서. 이것이 메시아가 되는 가장 큰 조건이고 자격 요건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메시아가 많아요. 세상에 구원자가 많습니다. 타 종교에도 뭐 신들이 있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 누가 우리들의 인류의 문제를, 인류의 문제라는 게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죄와 죽음이에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구주가 있어요. 뭐 마음의식 그렇게 했습니까? 뭐 석가모니가 그렇게 했습니까? 힌두교의 많은 신들이 그렇게 했어요?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일 없어요. 사망에 묶여있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좌정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길이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아,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는 아 이거 뭐 혼자 뭐 유아 독전이냐 그렇게 비판들을 해요. 그렇지만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러나 다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 본인 자신이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외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그랬어요. 만일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논센스죠. 정신이 돈 사람이 아니고서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본인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그 말은 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난 것은 누가 살아나니? 누가 죽습니까? 첫째, 누가 죽어요? 죄인이 죽습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이 죽어요. 그러면 살아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살아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만 살아납니다. 그것이 의인이죠. 죄 전혀 안 져서 하나님과 완전히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만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죄 없는 자를 하나님 죽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무죄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 만약 죄가 있다,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발견하실 수 있었다면은 살리시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 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여러 가지 선행들,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선한 교사의 하나의 그 뭐 프로파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뭐 경력이나 그런 활동상에 그쳤을 것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했더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메시아 예언자들의 예언을 입증할 수 있는, 그래서 실천했다고 실행했다고 그것이 사실로서 드러났다는 것은 증거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요지라니까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믿는 줄 아느냐? 왜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는 줄 아느냐? 우리가 예수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믿지 못했다 이거죠. 그냥 하나의 혁명가고 하나의 정치적인 리더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런 해방자로 봤지. 그분이 주야, 주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고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구속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했었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는 믿는다. 이제는 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성령의 영감으로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확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구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죽음을 이기고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영원히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삼고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 기만자라든지 사기꾼이라든지 엉터리 교사라든지 엉터리 구원자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실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가짜나 위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변호하고 입증하는 확고한 증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처형 이후에 완전히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알았다. 누가? 나사렛 예수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나사렛 예수로 알았어요. 그냥 인간적인 나사렛에서 태어난 거기서 뭐 목수 일을 하고 나사렛 태어날 때보다 거기서 자란 그 예수님 그 나사렛 예수로 알려졌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가 될 걸로 알았다. 선지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뭐냐 그러면 사탄의 최대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사망을 손에 쥐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음의 문으로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탄의 최대 무기인 죽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력화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산 사람을 죽음으로 보내는 게 하는데 죽은 사람이 사망의 종전된 것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버리면은 자기 죽기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사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이제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릴 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탄까지도 불못에 던진다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죠. 사탄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에게는 사망,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능을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죽음을 정복한 예수님을 다시 죽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한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족하셨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씌웠다 그러죠. 다 씌웠어요. 그리고 처형을 시켰어요. 대표로.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그걸 뭘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요구한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를 짓고 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뭐 양생이 그르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 죄악들을 다 씌웠었는데 그 죄악을 다 내가 갚아라. 내가 대신 져라. 그렇게 해서 순종을 요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못 박히셨어요. 거기서 발버둥 치고 뭐 내려오려고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운명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족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100%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만족하셨어요.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으니까. 다 거기서 형벌을 대신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의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지고 가셨다는데 진짜 그 죄가 다 없어졌을까? 뭐 동에서 소가 먼 것처럼 다 우리 죄를 옮기셨다 그러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서 우리 씻기셨다 그러고 다 그런데 그게 진짜 사실일까? 나의 죄가 속죄가 된 것일까? 만일 십자가가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죄가 속죄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죄도 속죄되지 않았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아무 상관없어요. 결국 다 죽을 거니까. 내가 남을 죽인들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내가 뭐 나쁜 짓 한들 그 무슨 상관이 다 죽고 끝날 건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행하신 대속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아들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다 긍정적으로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의한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맨 밑에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육체를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이 말씀을 잘 좀 새기세요. 뭐 외우실 수 있으면 외우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칭의와 관련해서 잘 설명들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의 하나입니다. 칭의가 뭐냐? 처음 들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이렇게 내줬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그게 의롭다 한다 하기 위해서 살아났다. 근데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그 말이 뭐냐 그러면 칭이라는 말과 이제 관계가 있는데요. 칭이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나를 의롭다고 칭한다고 칭 문자대로 의롭다고 의 칭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실제 내가 의롭지 않아요. 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내 죄를 다 속하셨지만은 나 자신이 의롭지 않아요. 다 뭐 자기가 죄인이라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칭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과정과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게 됐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어로 justified라고 그러고 justification by faith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칭의에 대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찾으실 수 있으면은 로마서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이 아니냐. 근데 오늘 저 4장 25절 보니까 우리가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과 관련된 것이에요. 부활을 믿어서 부활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모순된 것처럼 이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말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을 전제한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 보충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속했다. 내 죄를 대신 속했다. 대신 막 돈을 주고 사듯이 이렇게 대신 구했다. 라고 해서 그 자체 거기서 그치면은 사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분으로 부활을 할 분으로 부활을 실제적으로 이루신 부활하신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것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아니 자기가 자기 자신의 생명도 구하지 못하고 죽어서 부활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내 죄를 속한 것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속하지 않은 거죠. 죽어버리면은 부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의미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막 부활이 들어간 것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같이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한 동일 선상에 있는 사건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는 부활이 있어야 돼요. 나는 부활을 못 믿겠고 십자가는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는 50%밖에 안 맞죠.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전제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부활을 믿고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붙여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주셨느냐 받아주시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부활로서만 입증되는 것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부활을 내미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느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고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메시지는 맨 부활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예수 다 만나봤고 알고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힌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고 성경의 말씀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했어요. 단순히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죽은 자가 뭐 죽었다가 뭐 죽은 시체가 썩었는데 그것이 다시 살아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부활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그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을 그것을 선포하기 위한 사건이에요. 뭐 오늘 말씀 좀 길어지더라도 조금 설명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 칭의를 제가 선포한다고 그랬죠. 무슨 말이냐 하면 선포라는 것은 법정 선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너는 죄가 없다. 당신은 you are not guilty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나운서 하는 거예요. 프로클레임 하는 거예요. 판사가.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법정 용어예요. 하늘 법정을 상상해보세요. 하늘 법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판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재판장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로 내가 인정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했기 때문에 너희 모든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를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다시 일으켜서 내 우편에 앉게 했다. 그분이 너희 구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네가 믿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의롭다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정죄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법적인 용어고 법적인 선포예요. 그래서 칭의를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래서 영어로 reckon하라 그렇게 reckon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간주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이 사건이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 우리의 그 칭의를 위한 것이다. 그것을 칭의를 입증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만일 다시 그냥 죽어버리고 못 살아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그 칭의의 근거로서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죄의 형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칭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속주는 제일 먼저 죄가 없어야 돼. 자기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살리셔야 돼요. 다시 사신 것은 자신의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죽으신 일이 하나님에게 의로운 행위로 받아졌다는 것이에요.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를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것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메시아가 되게 합당하다고 인정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 없는 생명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자신의 부활의 생명을 넘겨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선포를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자신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기 위한 것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넘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죽은 거예요. 부활생명이 넘어와야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는 하나님의 칭의가 선포가 된 것입니다. 단순히 뭐 호흡이 끊어졌던 자가 다시 소생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하나의 기적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의인으로서 하나님한테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정죄력이 파괴된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정죄하는 죽음을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생명을 새 생명을 주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죄에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들도 나중에 이제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죄에 죽었다는 표현을 해요. 근데 신자들은 그 말이 영 이해가 잘 안 돼요. 처음에 그 들으면 내가 죄에 죽지 않네. 아직 죄인이고 뭐 바로 한 시간 전에만 해도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맞지 않느냐 했는데 내가 죄에 죽었다. 난 죄에 아직 안 죽었는데 죄에 아직 펄펄 살아있는데 죽음 갔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죄에 죽었다는 것은 죄의 문제, 죄의 영역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율법 아래 계셨고 모든 인간과 똑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죄의 그 정죄력 아래 있었죠. 예수님 죽으셨어요, 사실상. 그렇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의 영역에서 사탄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죄 죽은 것이에요, 그것이. 죄와 이제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죄의 영역, 어둠의 영역에 있다가 빛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국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 얻고 미국 사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죄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구출되셨기 때문에 다시는 사탄이 예수님을 붙잡고 죄의 영역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그랬죠? 한 몸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죄의 영역으로 사탄의 영역으로 다시 들어가서 사탄의 뭐 수하에 들어가서 그 종이 될 수 없다 이거죠. 부활한 이 우리들을 속박하는 정죄의 세력 전체가 패배를 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스터다, 해피 이스터 그래, 할렐루야 그래. 사망의 정죄력이 파쇄됐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둠과 사망과 죽음과 정죄의 영역에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풀려나서 빛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확지가 되고 예수의 부활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고 할렐루야가 나오느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부활절을 즐기면서 부활의 여러 행사 중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아니면 그냥 껍데기만으로 그냥 그렇게 하니까 하는가 보다 하고 뭐 칸타타 찬송은 우리가 뭐 잘하잖아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깊은 명성의 표현이고 심오한 신학의 표출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함부로 부를 게 아니거든요. 함부로 찬송가를 지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칸타타에서 여러 가지 노래가 들어가고 악기가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우리가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여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경륜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나를 내 영혼을 엄습하고 그 뜻이 내 뼈골에 사무치고 이 진리가 참으로 나의 살기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찬송하고 기뻐하고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의 행사나 우리의 모든 찬송이나 우리의 경배나 예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시겠느냐 이거거든요. 뜻도 모르고 기껏해 가장 피상적인 그런 그냥 작년에 알았던 것 지금 뭐 10년 전에 그 정도 알았는데 지금도 매 마찬가지 전혀 들어가지 않고 깊이가 없고 두께가 없고 너비가 없고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또다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원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하는 거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드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이 모든 것이 어떠함을 깨달았느냐 이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에게 영광이 세상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더 넘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10년 전에 아는 거나 지금 아는 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와 높이와 이 모든 것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런 진리의 그런 상아탑에 그 바닥도 제대로 들어가보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이 정도는 그 정도로서는 성령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겠어요? 나의 경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너는 진실로 나의 부활을 믿는구나 하고 기뻐하시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알아야 되고 예배를 예배답게 해야 되고 교회를 교회답게 갱신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시시하게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뭐 때문에 목을 걸겠어요?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왜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 믿겠느냐 이죠. 그러나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을 고난을 여기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신 그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들을 속박하는 이 정죄의 세력 전체가 파쇄됐다는 사실을 그래서 죽음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뭐 암에 걸려서 고생고생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질병에 걸리고 내 모든 뭐 재산이 다 나가고 뭐 자식들이 뭐 문제가 생기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절망하겠느냐 이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을 했던 엠마의 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을 때, 그 예수를 직접 만났을 때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이 나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이 이런 뜻이었다고 설명하고 그 설명을 듣고 깨달았을 때 예수께서 못 박힌 그 손자국으로 피 맺힌 손으로 그들에게 빵을 떼서 주셨을 때 그것을 보았을 때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그게 그거고 그저 그냥 지루하기만 하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고 교회에서는 그냥 엉뚱한 일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망과 이 모든 속박과 이런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부활은 이 흥불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사망은 정죄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정죄를 이기고 그의 의를,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의 모든 옳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정죄력이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죽음의 영역에서 완전히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공포에서 해방시킵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물론 본능적으로 우리 죽음 다 무서워하지만은 그러나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 부활이 나로 하여금 어둠과 죽음과 정죄와 사탄의 세계에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한 것은 우리들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사신 그 모든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삶이 십자가를 포함해서 그것이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으라는 거죠. 예수 베이비 지저스가 우리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죄인의 몸에서 받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신실하신 예수님의 모든 선행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복종과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것으로 간주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다 넣고서 이것이 너희 삶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복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나고 도덕적이고 뭐 깨끗하고 뭐 지기가 넣고 돈 좀 있고 잘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예뻐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뭐 선행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고 교회당을 짓고 뭐 헌금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 이쁘다 하시지 않아요. 네. 그런 선행 그런 행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물을 먼저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런 선행 하고 싶으면 나는 먼저 믿고 나서 하라는 겁니다. 부활의 의미가 뭐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의 의미가 뭐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감동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그때 하라 먼저 믿으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받는 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모든 것이 우리들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승리도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사탄은 그 죽음을 쥐고 있는 사탄은 패배한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운명은 결정이 돼서 죽음의 권능은 대손상을 입고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때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사망은 크리스천들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도들이 연합돼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그와 같은 이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에게 역경이 있거나 없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그 부활의 심대한 의미가 나를 붙들어줘야 된다. 그래야만 마땅하죠. 복음의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힘이 솟고 그래서 내가 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나와서 뛰쳤고, 요즘은 막 행사하느라고 바쁘지만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절 메시지 전하느라고 바빴어요. 예수는 살아계시다고 나와서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박해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증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살 수 있다. 당신 죽어가고 있다. 온 세상이 죽어가고 있다. 죽음의 문 앞에 다 서 있지 않느냐. 한 사람 한 사람 그 속으로 들어가니 누가 우리를 죽음과 이 사망의 정죄에서 구속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부활 생명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당신께 들어가니까 살고 싶지 않느냐. 살자.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게 했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산 모든 전체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하시고 예수에 대해서 우리들에 대해서 죄에 대한 요구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칭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주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망의 정죄력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정복자들보다도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세토록 영광을 받기를 기원합니다.